이디스 워튼의 순수의 시대의 주인공 뉴랜드 아처와 엘렌 올렌스카는 금단의 사랑에 빠집니다. 그들은 그 사랑을 묻기로 합니다. 뉴랜드 아처는 현생에서 이룰 수 없을 그 사랑을 마음속에서 키워나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신성한 성소를 짓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엘렌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의 성소에서 엘렌은 여신입니다. 그가 가족 친지와는 단 한 번도 공유한 적이 없는 비밀스러운 생각과 진정한 열망을 그녀는 마음껏 다스리고 군림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랑의 성소는 점차 그의 진정한 삶의 무대이자 유일하게 이성적인 활동의 공간이 되어갑니다. 그는 그가 읽는 책, 그를 살찌우는 사상과 감정, 그의 판단, 환영을 모두 그리로 가져갑니다. 그런 가운데 실제 생활의 무대에서의 그는 정신나간 사람이 자기 방 가구에 부딪히듯이 익숙한 편견과 전통적인 관점을 숱하게 거스릅니다. 나날이 현실감은 떨어져가고 결핍감은 커져가는 가운데 그는 현실적인 모든 것에서 완전히 물러나 있게 됩니다. 물러나 있는 자, 그것이 뉴랜드 아처입니다. 2월 18일 화요일 이디스 워튼의 순수의 시대.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일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뉴랜드 아처는 그 사랑하는 엘렌 올렌스카와 아주 잠깐 만나고 뉴욕으로 아내에게로 돌아왔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엘렌에게 가 있습니다. 떳떳하게 사랑할 수도 없고 자주 훔쳐볼 수도 없는 사랑. 그런 사랑을 안고 살아가는 남자 뉴랜드 아처의 일거수일투족이 몽유병자랑 참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이디스 워튼의 묘사가 구구절절 와닿는다면 금단의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녀에게도 사랑 때문에 일상이 몽유병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뉴랜드 아처가 몽유병자처럼 현실 속을 방황할 때 정작 그가 속한 뉴욕 사회와 그의 가정은 암묵적으로 그에게서 가장의 결정권을 빼앗아버립니다. 오늘 그 대목을 감상하겠습니다. 순수의 시대 감상 주간 동안에 드리는 책 선물 이번 주까지 계속됩니다. 도서 출판 열린 책들에서 이디스 워튼의 순수의 시대 번역서를 청취자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세한 건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이야기를 놓친 분들 홈페이지 다시 듣기 메뉴를 통해서 지난 이야기를 따라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 케일린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승열의 영미문화권에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화권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퀸의 Bad Shape 듣고 감상 시작합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디스 워튼 원작 순수의 시대 14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엘렌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보수적이고 엄격한 뉴욕 사회에서 폴란드 백작 남편과 별거하고 뉴욕으로 온 그녀는 이방인처럼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남편은 사자를 보내서 그녀가 돌아올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뉴욕 사회를 피해서 사랑하는 아처의 명예를 위해서 엘렌은 보스턴으로 도피했습니다. 아처는 보스턴을 방문해서 그녀를 만나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차역에서 우연하게 무슈 리비에르를 만납니다. 그는 신혼여행 때 방문했던 런던에서 만난 프랑스인 가정교사입니다. 반가운 것도 잠시. 그가 엘렌의 남편이 보낸 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뉴랜드 아처는 경악합니다. 그러나 리비에르는 아처에게 뜻밖의 말을 전합니다. 'What is your object in speaking to me of this?'
He had not to wait a moment for the answer. 'To beg you, monsieur, to beg you with all the force I'm capable of, not to let her go back. Oh, don't let her!' Monsieur Riviere exclaimed. Archer looked at him with increasing astonishment. There was no mistaking the sincerity of his distress or the strength of his determination. He had evidently resolved to let everything go by the board, but the supreme need of thus putting himself on record. Archer considered.
"May I ask,"
he said at length,
"if this is the line you took with the Countess Olenska?"
Monsieur Riviere reddened, but his eyes did not falter. "No, monsieur. I accepted my mission in good faith. I really believed, for reasons I need not trouble you with, that it would be better for Madame Olenska to recover her situation, her fortune, the social consideration that her husband's standing gives her."
"So I supposed. You could hardly have accepted such a mission otherwise."
"I should not have accepted it."
"Well, then..."
Archer paused again, and their eyes met in another protracted scrutiny. "Ah, monsieur, after I had seen her, after I had listened to her, I knew she was better off here."
"You knew?"
"Monsieur, I discharged my mission faithfully. I put the Count's arguments. I stated his offers, without adding any comment of my own. The Countess was good enough to listen patiently. She carried her goodness so far as to see me twice. She considered impartially all I had come to say. And it was in the course of these two talks that I changed my mind, that I came to see things differently."
"May I ask what led to this change?"
"Simply seeing the change in her," Monsieur Riviere replied.
"당신이 백작의 사자라는 걸 굳이 내게 알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간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슈, 제 모든 능력을 다해서 부인을 돌려보내지 말라고 간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제발 부인을 돌려보내지 말아주세요."
"당신 말은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올렌스카 백작 부인에게 당신이 취한 방침이란 겁니까?"
"아닙니다, 무슈. 난 임무를 중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마담 울렌스카가 옛 자리와 재산을 회복하고 남편의 지위가 안겨주는 사회적 존경을 되찾는 게 좋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자의 임무인데 그런 임무를 다른 식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테니까요."
"아, 그렇지만 난 이 임무를 받아들여선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 미슈, 부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뒤 나는 부인이 이곳 뉴욕에 사사는 게 더 좋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다고요?"
"미슈, 난 임무를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내 생각은 조금도 보태지 않고 부인에게 백작의 생각과 제안을 전했습니다. 백작 부인은 참을성 있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날 두 번이나 만나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한 모든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나는 마음을 바꾸고 상황을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런 변화가 생겼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마담 올렌스카의 변화를 본 게 전부입니다."
'The change in her? Then you knew her before?'
The young man's color again rose. 'I used to see her in her husband's house. I have known Count Olenski for many years. You can imagine that He would not have sent a stranger on such a mission. Archer's gaze, wandering away to the blank walls of the office, rested on a hanging calendar surmounted by the rugged features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at such a conversation should be going on anywhere within the millions of square miles subject to his rule seemed as strange as anything that the imagination could invent.
The change. What sort of change?
Ah, monsieur, if I could tell you. Monsieur Riviere paused. Tenez, the discovery, I suppose, of what I'd never thought of before, that she's an American. And that if you're an American of her kind, of your kind, things that are accepted in certain other societies, or at least put up with as part of a general convenient give-and-take, become unthinkable. Simply unthinkable. If Madame Olenska's relations understood what these things were, their opposition to her returning would no doubt be as unconditional as her own, but they seem to regard her husband's wish to have her back as proof of an irresistible longing for domestic life. Monsieur Riviere paused and then added, "Whereas it's far from being as simple as that."
마담 올렌스카의 변화라고요? 그렇다면 전에도 부인을 알았단 말입니까?
부인과는 백작의 집에서 만나서 알게 됐습니다. 올렌스키 백작과는 오랜 친분이 있고요. 백작이 이런 일에 낯선 사람을 보내지 않았으리라는 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변화라. 어떤 변화 말인가요?
Monsieur, 말씀드릴 수 있다면 저도 좋겠습니다. 저는 생각지 못했던 걸 발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렌스카 부인은 미국 사람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부인과 같은 부류, 즉 아저씨 같은 부류의 미국인들에게는 다른 어떤 사회에선 문제없이 받아들여지거나 적어도 전반적인 편리를 위한 상호관계의 일부를 용인하는 일들이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마담 올렌스카의 가족분들이 그런 일들의 정체를 안다면 부인 자신만큼이나 부인의 복귀에 반대할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아내더러 돌아오라고 하는 남편의 요청은 가정생활을 회복하려는 강력한 소망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그건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디스 워튼 원작 순수의 시대에 감사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사이먼 앤 가펑클의 아메리카였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뉴욕 사회는 엘렌 올렌스카가 유럽식 방종이 지나치다고 배척하는데 정작 프랑스인인 리비에르는 엘렌 올렌스카가 완전한 미국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또 백작이 부인이 돌아오길 간절하게 바라는 이유가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뉴욕 사회의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지도 넌지시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아처가 엘렌을 만난 지도 몇 달이 흐른 후에 사건이 터집니다. 뉴욕 사교계의 거물이자 악명 높은 남봉꾼 줄리어스 보포트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이 퍼지죠. 그와 함께 보포트가 한때 열광했던 엘렌 올렌스카에 관한 추문이 다시 한번 상류층 사람들의 도마에 오르게 되죠. 심지어는 엘렌이 보포트의 정부라는 소문까지 나자 민곳 부인을 비롯해서 웰랜드가 아처가에서 해결에 나섭니다. 아처는 당장 워싱턴에 가서 엘렌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결심을 하죠. 그는 메이에게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Look here,'
he said suddenly.
'I may have to go to Washington for a few days, soon, next week, perhaps.'
Her hand remained on the key of the lamp as she turned to him slowly. The heat from its flame had brought back a glow to her face, but it paled as she looked up. 'On business?' she asked, in a tone which implied that there could be no other conceivable reason, and that she had put the question automatically, as if merely to finish his own sentence.
On business, naturally. There's a patent case coming up before the Supreme Court.
He gave the name of the inventor and went on furnishing details with all Lawrence Lefferts's practiced glibness, while she listened attentively, saying at intervals, "Yes, I see. The change will do you good," she said simply when he had finished. "And you must be sure to go and see Ellen," she added, looking him straight in the eyes with her cloudless smile, and speaking in the tone she might have employed in urging him not to neglect some irksome family duty.
May, 며칠 동안 워싱턴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다음 주쯤에?
일 때문에요?
램프 심지를 다듬으려고 열쇠를 만지던 메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불꽃의 열기에 발그레 달아올랐던 그녀의 얼굴은 고개를 드는 순간 창백해졌다. 당연히 일 때문이지. 대법원에 가는 특허권이 하나 있어.
네, 알겠어요. 하긴 당신도 기분 전환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뉴랜드, 거기 가면 잊지 말고 엘렌 언니를 만나고 와요.
마치 귀찮아도 가족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말라고 하는 듯한 말투였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나눈 대화의 전부였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그 뒤에 숨은 암호를 읽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 아처는 최근 들어 민곳 노부인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엘렌을 기어코 남편에게 보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처가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그가 엘렌을 옹호한다는 것을 아는 가족들이 그를 그 일에서 몰래 소외시켰기 때문이었다. 아처는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가장으로서의 힘이 전무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며칠 후 아처의 워싱턴 행은 급작스런 두 가지 사고 때문에 미뤄지고 말았다. 첫째, 줄리어스 보퍼트가 마침내 파산하면서 월가 사상 최악의 대란이 일어났다. 그리고 민곳 노부인이 급작스런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뇌졸중의 원인은 보퍼트의 부인이 야밤에 찾아와서 재정 지원을 부탁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민곳 노부인은 보퍼트 부인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리고 자신을 간호할 사람으로 워싱턴에 있는 엘렌 올렌스카를 지목했다. 아처는 민곳 노부인의 딸 러벌 민곳 부인과 아내 메이에게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다. 민곳 부인은 엘렌에 대한 방침을 바꿔버린 자기 어머니의 변덕에 난색을 표하고 있었다. 그러나 메이는 민곳 노부인의 바람대로 해야 한다고 적극 나섰다.
'Granny knows what she wants, and we must carry out all her wishes. Shall I write the telegram for you, Auntie? If it goes at once, Ellen can probably catch tomorrow morning's train.' She pronounced the syllables of the name with a peculiar clearness, as if she had tapped on two silver bells. "Well, it can't go at once. Jasper and the pantry boy are both out with notes and telegrams." May turned to her husband with a smile. "But here's Newland, ready to do anything. Will you take the telegram, Newland? There'll be just time before luncheon." Archer rose with a murmur of readiness, and she seated herself at old Catherine's rosewood bonheur du jour and wrote out the message in her large, immature hand. When it was written, she blotted it neatly and handed it to Archer. "What a pity," she said, "that you and Ellen will cross each other on the way, Newland," she added, turning to her mother and aunt. "Is obliged to go to Washington about a patent lawsuit that is coming up before the Supreme Court. I suppose Uncle Lovell will be back by tomorrow night, and with Granny improving so much, it doesn't seem right to ask Newland to give up an important engagement for the firm, does it?"
메인은 민곳 노부인을 옹호하며 러벨 민곳 부인에게 말했다.
할머니는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린 할머니의 소망을 들어야죠. 숙모님, 제가 대신 엘렌에게 전보를 칠까요? 지금 바로 보내면 엘렌은 내일 아침 기차로 올 수 있을 거예요.
메인은 엘렌이라는 이름을 은종 두 개를 두드리듯이 유난히 명료하게 발음했다. 러벌 민곳 부인이 심부름꾼에게 다른 일을 시켜서 전보를 당장 보낼 수 없다고 말하자 메인은 미소를 띠고 남편에게 돌아섰다.
괜찮아요. 어떤 일도 다 해주는 뉴랜드가 있는걸요? 뉴랜드, 당신이 전보를 가지고 가줄래요? 점심 전까지 시간이 약간 있을 거예요.
아, 그럴게요. 아처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메인은 얼른 전보문을 써서 남편에게 건네주었다.
그나저나 안타깝게 됐네요. 엘렌하고 당신이 서로 엇갈리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어머니, 숙모님, 뉴랜드는 대법원 특허 소송 때문에 워싱턴에 가야 하거든요. 러벌 숙부님은 내일 밤이면 오실 테고 또 할머니가 회복이 빠르시니까 뉴랜드가 회사 일을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디스 워튼 원작 순수의 시대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라나 델 레이의 Born to Die였습니다. 뉴랜드 아처는 공경에 처했습니다. 보퍼트가 파산을 하고 민곳 노부인이 쓰러지기 전에 그는 아내에게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워싱턴으로 가서 엘렌을 만날 계획이었죠. 그러나 민곳 노부인이 엘렌을 호출하고 내일이면 엘렌이 뉴욕에 오는데 출장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그는 엘렌도 없는 워싱턴에 가게 생겼습니다. 설상가상 엘렌은 전보에 즉시 답을 해왔고 내일 저녁이면 뉴욕 기차역에 도착한답니다. 이제 민곳가와 웰랜드가는 누굴 시켜서 엘렌을 마중 나갈지로 논의를 시작합니다. 아처는 자기가 엘렌을 마중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싱턴 출장은 어쩔 거냐고 묻는 아내에게 또 한 번 거짓말을 합니다. 워싱턴은 안 가도 돼. 소송이 미뤄졌거든.
postponed? How odd. I saw a note this morning from Mr. Letter Blair to Mama saying that he was going to Washington tomorrow for the big patent case that he was to argue before the Supreme Court. You said it was a patent case, didn't you?
Well, that's it. The whole office can't go. Letter Blair decided to go this morning.
Then it's not postponed, she continued, with an insistence so unlike her that he felt the blood rising to his face, as if he were blushing for her unwanted lapse from all the traditional delicacies.
No, but my going is,
he answered, cursing the unnecessary explanations that he had given when he had announced his intention of going to Washington, and wondering where he had read that clever liars give details, but that the cleverest do not. It did not hurt him half as much to tell May an untruth as to see her trying to pretend that she had not detected him.
I'm not going till later on. Luckily for the convenience of your family,
he continued, taking base refuge in sarcasm. As he spoke, he felt that she was looking at him, and he turned his eyes to hers in order not to appear to be avoiding them. Their glances met for a second, and perhaps let them into each other's meanings more deeply than either cared to go. Yes, it is awfully convenient, May brightly agreed, that you should be able to meet Ellen after all. You saw how much Mama appreciated your offering to do it.
Oh, I'm delighted to do it.
The carriage stopped, and as he jumped out, she leaned to him and laid her hand on his. Goodbye, dearest, she said, her eyes so blue that he wondered afterward if they had shone on him through tears.
헬렌, 아, 나 워싱턴 안 가요. 소송이 그러니까 미뤄졌어.
미뤄져요? 이상하네요. 오늘 아침 레터 플레이어 씨가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를 봤는데 대법원에서 있을 큰 특허 소송건으로 내일 워싱턴에 간다던데요? 당신이 말한 것도 그 특허권 아닌가요?
맞아. 하지만 사무실 사람들이 다 갈 수는 없지. 레터 블레어 씨가 자기가 가기로 오늘 아침에 결정했어요.
그러면 연기된 건 아니네요.
메이가 평소답지 않게 집요하게 묻자 아처는 아내가 돌연 전통적 가치에서 이탈한 것이 부끄럽기라도 한 것처럼 자기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 내가 가는 것만 연기됐어. 그는 워싱턴에 가겠다고 말할 때 쓸데없이 자세히 이야기한 것을 후회하면서 말했다. 훌륭한 거짓말쟁이는 자세한 내용을 지어내지만 가장 훌륭한 거짓말쟁이는 그러지 않는다는 글을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났다. 그는 메이에게 거짓말하는 것보다 그녀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 척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두 배는 더 괴로웠다. 그러나 그는 비겁하게도 냉소를 방패삼아 말했다. 나는 나중에 가게 됐어. 처가를 위해 다행이지 뭐야. 메이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느끼자 그는 시선을 피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다. 잠깐 동안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두 사람의 의중이 어쩌면 각자가 원하는 것보다 더 깊이 전해진 것 같았다. 이윽고 메이가 밝은 얼굴로 동의했다.
그래요, 뉴랜드. 정말 다행이네요. 어쨌건 당신이 엘렌 언니를 마중나갈 수 있게 돼서 말이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봤죠?
나도 도움을 드리게 돼서 기뻐. 그들이 탄 마차가 섰고 그가 내리자 그녀가 밖으로 몸을 내밀고 그의 손에 자기 손을 얹으며 말했다.
잘 가요.
그 순간 메이의 눈이 너무도 파래서 나중에 그는 그 눈에 눈물이 비쳤던 건가 생각해 보았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디스 워튼 원작 순수의 시대 오늘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이미 익숙한 선율이 되셨겠죠. 지난 2주간 저희 BG로 감상하는 동안 계속 들으셨습니다. 영화 순수의 시대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디렉팅으로 만들어진 순수의 시대의 영화 버전에서 엘머 번스타인의 메인 테마로 잘 알려진 선율이죠. Age of Innocence 듣고 계십니다. 순수의 시대를 위대한 고전으로 만든 대목 중 하나였죠. 남편의 마음이 자신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리하게 깨닫고 절망하고 있지만요. 자신의 감정을 철통 같은 자제력으로 억누르는 누구겠습니까? 아내 메이의 모습. 메이가 완전한 관성에 젖은 뉴욕 상류층으로 묘사가 만약에 됐다면요. 그것뿐이었다면 이 작품의 묘미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거짓말하는 남자를 연기하다 보니까 이름을 잘못 부르는 사고가 일어나는군요. 들으셨어요?
엘렌이라고 부르셨죠?
메이를 엘렌이라고 부르는 그런 바보 같은 거짓말쟁이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있겠어요. 그랬겠어요. 네. 그죠?
뭐 실수를 만회하려는 시도는 아니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셨어요?
어쨌거나 네. 어떻게 감상하고 계신지 민정아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시네요. 눈치챈 것 아닐까요? 그러게요.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쳤을 수도 있는데 그게 100%는 아니에요, 항상.
그런가요?
그냥 느낌만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 아처는 그게 더 참기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렇죠.
부인이 그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는 저 모습이 훨씬 더 가슴이 아팠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는 수상한데 뭐라고는 콕 집을 수 없지만
그 익숙한 그 말입니까? 네. 그 표현?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거죠. 네, 김현장님께서요. 메인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사실은 엘렌을 향한 뉴랜드의 마음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짐짓 모르는 척했던 것은 아닐까요? 설마 결혼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거라면 이라고 해주셨는데
메인은 결혼 이전에 뉴랜드가 사실 마음이 다른데 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봤었죠.
하면서 솔직히 물어봤어요. 예. 그리고 그런 거라면 그녀를 이혼시켜서라도 사랑을 이루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긴 했었어요. 네.
뭐 그랬던 사람이지만 어쨌든 네. 김윤희님께서는 책 읽기 시작했는데요. 아, 꽃 하나에도 그 인물이 어찌 될지 암시되고 집중해서 꼼꼼하게 읽고 있어요. 방송 듣는데도 상황이 그려지네요. 꽃 하나에도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거 뭐 디테일을 빼먹은 것 같은데요. 책 그, 묘사에서
그냥 그 노란 장미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 제가 처음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란 장미를 사고 있는 그 대목이었죠.
네. 그렇죠. 그 대목이 있었죠.
맞아요.
이민경님께서요.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고전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해주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고맙습니다. 좋았던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놓고 읽어보게 돼요. 순수의 시대도 예전에 영화로만 봤는데 감상 끝나고 나면 책도 보고 영화도 다시 봐야겠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싱크로율이 꽤 네. 높아요. 아. 원작이랑 영화랑 그래서 네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열린 책들에서 이디스 워튼의 순수의 시대를, 마로니의 북스에서 박경리의 소설 가을에 온 여인을, 저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길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우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대학로 뮤지컬센터 공간 피콜로에서 공연 예정인 연극 날 보러 와요. 4월 1일 화요일 8시 공연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And everybody hurts sometimes. Sometimes everything is wrong. Now it's time to sing alone. 가끔은 모두가 상처를 받는답니다. 가끔은 모든 것이 틀리기도 한답니다. 이제 혼자서 노래를 할 시간이에요. REM의 음악이 오늘 내용과 마지막 인사로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Everybody Hurts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화권의 이승열이고요. 편한 밤 되십시오.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Good night and sweet dreams.